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중국 사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처음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한 도시 이 심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한 상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돈 말씀의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개혁개방의 도시는 이 상해입니다. 상해는 전 세계 인민들이 알고 있을 만큼 중국의 최고의 도시 또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했습니다만 상해 위치를 비롯한 이 지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쌀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일단 상해의 위치는 중국의 양자강 가장 밑에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략 6,341평방제곱킬로미터고요. 이 정도는 중국 전체 면적의 0.0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요. 남조선 서울과 비교해보면 남조선 서울의 10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18개 구와 1개 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해의 시청이 있는 곳은 황포지역 그 인민대로 200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711만 명 정도, 이건 2002년 기준인데요. 지금은 한 1800여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는 중국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서기, 상해시 공산당 서기는 위정성이 하고 있고요. 시장에는 현재 한정이 시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위정성 당서기는 이제 중국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 정치의 실세이기도 하다는데요. 2007년에 상해 당서기로 부임을 했습니다. 상해 당서기를 거쳐간 최고 지도자들은 이제 호금도 국가주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습근평 부주석도 상해 당서기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 권력의 핵심 요직으로 중앙 권력의 핵심으로 가는 요직이 바로 이제 상해 당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또 하나는 그 상해 시장 출신으로는 등소평 그리고 강택민 등이 상해 시장을 하다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위정성 당석이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것은 위정성 서기의 아버지 황증의 전 부인이 바로 강청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청은 모택동의 부인이죠.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권력을 휘두른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위정성이 이제 바로 그 황징, 아버지 황징의 전 부인이 바로 강청이라는 점, 이런 점이 좀 재미있는 특이한 점입니다.
네. 상해는 아무래도 조선보다는 한참 이 남쪽,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상당히 더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상해는 뭐 따뜻하고 습도가 많은 그런 기후를 보이는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대신 사계절은 매우 뜨렷합니다. 다만 해 뜨는 날이 많고 또 비도 이제 많이 오는 그런 곳인데요. 봄과 가을은 이제 짧은 편이고요. 여름은 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번의 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6월에서 9월까지는 습도가 높고 기온도 높아서 날씨가 매우 더운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그런 날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이제 가끔 추운 날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따뜻하고요. 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이제 별로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눈도 가끔 오긴 하는데요. 쌓일 정도로 내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상해는 이 연해 개방지구로 이제 선정되기 전에도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 이후 상해 역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상해는 그 아편전쟁이 끝난 후 1840년대에서 이제 42년경에 아편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체결된 남경조약에 의해서 외국에 항구를 개방한 그런 도시입니다. 1845년에는 영국의 조개지가 설치가 되고요. 1848년에는 미국의 조개지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조개지라는 것은 그 외국인이 행정 자치권이라든가 치외 법관 이런 것을 가지고 거주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그 불평등한 남경 조약을 맺었고요. 이것에 따라서 중국 대륙의 각지 여러 항구들이 당시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그 땅을 나눠준 것이죠. 이것을 이제 조개지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상해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고요. 1930년대에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도시로 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1949년 10월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한 이후에도 상해는 중국 최대의 무역항이었고요. 그리고 공업이라든가 과학기술의 기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게는 최대의 재정 수입을 제공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80년대 중반까지 중앙정부 1년 수입의 약 4분의 1을 상해가 부담함으로써 중국 경제 발전에서도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해온 그런 역사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상해는 중국 공산당이 처음으로 태동한 것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20년 8월에 반자본주의 그리고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사실상 창당을 했고요. 그 이듬해인 1921년 7월 1일에 제1차 당대회를 열었죠. 이와 같은 창당과 제1차 당대회가 모두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상해는 또 문화대혁명의 진원지이기도 했고요. 또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이른바 그 강청이라든가 요문원 같은 이른바 사인방의 근거지가 또 상해이기도 했습니다. 근래에는 강택민 전 총서기 그리고 주용민 전 총리 그다음에 오방국 또 이남청 전 부총리 등 이른바 중앙의 지도자를 배출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에서 정치와 문화, 사회의 중심지가 바로 상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에는 43개의 외국 공관이 상해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중국 최대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해가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방된 것이 이제 언제쯤 되죠?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 최고 지도자 등소평이 1980년 8월 26일이죠.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임위원회 15차 회의에서 광동성 경제특별구역 조례 이런 것을 만들고 광동성에 있는 심천과 주해를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을 한 것. 이것이 이제 아마 개혁개방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천과 주해가 개방된 후 4년 정도 흘러서 중국 정부는 이번에는 바닷가에 접한 도시들을 개방하는 이른바 2단계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천진, 대련, 청도, 광주를 비롯해서 14개 도시가 이제 연해 개방 지구로 확정이 되는데요. 상해에도 바로 이때 설치된 연해 개방 지구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상해는 개혁 개방 이전이던 이런 20세기 초에 이미 동아시아의 최대 도시라는 명성도 이제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949년 이전에 이미 상해는 많은 외국 은행이라든가 기업소들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 경제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최대의 국제 도시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한 그런 도시인데요. 그러나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서구 열강들의 이제 조개지가 철거가 되면서 또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동아시아 최대 도시라는 명성은 이제 일본의 동경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대 무역항으로서의 위치도 당시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에게 이제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수많은 기업소와 은행들이 홍콩이나 대만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8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해는 다시 개혁개방의 중심 도시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중국 정부가 상해를 개방하면서 구사한 개발 전략이 어떤 것입니까?
1990년대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상해를 가로지르는 이른바 황포강의 그 동쪽, 여기를 이제 포동지구로 선포를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개발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특히 이 황포강 동쪽의 포동지구를 동아시아 최대의 금융 무역항으로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도시로 이제 육성하겠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표방한 구호가 이제 한자어로 장강유역적 용두다. 이제 이런 구호를 내걸었는데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양자강 유역의 용머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해가 용머리가 되고 그 양자강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와 지역들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날 중국에서 차지하는 상해 경제적 지위는 어떤 수준입니까?
예, 상해는 중국 대륙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010년 중국 상해는 경제 규모 면에서 홍콩을 제쳤습니다. 상해의 2009년 국내 총 생산이 이제 전년보다 8.2% 성장한 2,183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홍콩은 2.7%가 증가했고 국내 총 생산은 2,107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0억 달러 정도를 상해가 드디어 홍콩을 앞지른 것이죠. 상해가 경제 규모 면에서 홍콩을 앞지른 것은 이제 2009년이 개혁 개방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기준으로 상해 시민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1,71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8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이제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당시 중국의 평균 1인당 소득이 3,800달러였습니다만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상해의 1인당 소득이 대략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 가운데 무려 16%가 상해에서 거두어들일 만큼 상해의 경제적 비중은 중국 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고 보면 역시 개혁개방의 대표 도시면서도 또 중국 경제 핵심 도시. 예. 라고 이제 할 만합니다.
네.
네, 상해의 경제 발전을 끌어온 주력 산업은 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상해의 주력 산업은 일단 금융입니다. 이 금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돈, 자본 이런 것들을 끌어오고 또 이것을 필요한 기업소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산업이 이제 금융 산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시 상해가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융 산업이 역시 주력 산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통입니다. 유통은 다른 게 아니고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이것을 모아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전 지역에 이 물건을 이동시키는 그런 산업이 이제 유통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유통 산업도 경제가 발전된 도시에서는 반드시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역인데요. 이건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을 전 세계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산업이 바로 이 무역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도 이제 정보 기술 산업 등이 이제 상해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공업 같은 경우 상해의 대표적인 경공업은 방직 산업입니다. 이것은 뭐 수십 년 전부터 상해의 대표적인 산업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대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중공업은 야금이라든가 석유화학 그리고 기계, 전자공업을 위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자동차라든가 항공, 또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 분야도 상해의 주력 산업에 이제 포함할 수 있겠고요. 상해 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전국 공업 총 생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역시, 상해 공업이 이제 중국 공업 분야에서도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조선소업, 예. 또 혹은 또 이제 석유 화학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항구이다 보니까 조선 산업도 발전을 했는데요. 조선 동력 설비라든가 그리고 석유 화학 기계, 측정기, 계량기 분야의 그 확장 규모가 이제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화학공업 총 생산액 액도 전국에서 1위, 그리고 전자와 같은 신흥공업의 성장도 빨라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또 계산기, 의약, 광섬유 통신, 항공, 우주, 그리고 레이저, 유전자, 공학 신소재, 이런 어떤 첨단 과학 산업이 역시 상해에 자리하고 있고요. 특히 고온 또는 정밀합금, 희소금속, 석유공업, 고분자 합성 소재, 화학 섬유 뭐 등등등 하여간 다양한 업종들이 모두 상해에서는 상당한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아마 복합적인 그 산업 단지가 바로 상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상해는 철강 산업 또 그리고 철강을 기초로 한 산업도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강철과 또 완제품 강철 자재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뜨락도르 그리고 재봉틀 자전거 생산량이 이제 중국 전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와 화학 섬유, 모직물,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생산량은 중국 전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기라든가 타이어, 그리고 합성 세제라든가 가정용 냉동기, 시계, 카메라 이런 것들의 생산량은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철강산업이라든가 철강을 기초로 한 다양한 산업들이 역시 동시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해가 개혁개방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던 이 1990년대 이전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상해 풍경 가운데 하나는 아마 도로를 가득 미운 자전거였을 겁니다.
네.
이 당시 상해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전거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통 네네. 네, 수단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이전 자전거는 상해에서 이제 가장 보기 쉬운 교통수단이었는데요. 그러나 자전거가 또 너무 도로에 꽉 막혀 달리다 보니까 이 자전거 때문에 차량들이 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 당국에서는 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통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전거를 무작정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달리는 자동차 전문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가 또 따로 달리는 자전거만의 전용 도로를 동시에 건설을 해서 지금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엉키어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당국이 현재 180km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현재 건설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할 예정이고요. 현재 상해 주력 교통수단은 이제 자전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확고하게 상해의 주력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네. 인구가 1천만이 넘는 현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아마 역시 지하철도일 것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상해 지하철도 어떻습니까?
예, 상해 지하철은 1995년에 1호선이 개통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통이 이어져서 현재 10호선까지 총 10개 로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길이가 이제 424.8km에 이르고요. 1년에 이 상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11억 2200만 명입니다. 이 2008년 기준인데요. 세계적으로 볼 때 11번째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해가 워낙 크고 또 중국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 상해 인민들의 생활을 살펴보기도 전에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인민들의 보건 의료 생활이나 교육 그리고 일상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개방 도시 상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결과 지금은 1인당 소득이 만 달러를 넘어선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되었고 또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해 대략적인 경제 현황과 또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상해의 보건 의료와 교육 실태 그리고 상해 인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민의 살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